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일반적으로는 어떤 글이나 책에서 그 글이나 책을 끝내는 맨 마지막에는 주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나 그 글의 핵심되는 결론을 덧붙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룻기 마지막에 있는 내용으로서 사실은 그와 같은 룻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정적인 어떤 교훈이나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기대할 만한 그런 단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의외로 어떤 특별한 진술이나 문장이 덧붙여지지 않고 단지 다윗 가문의 일부 족보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면 두 여자의 이름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뿐이죠. 즉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는 이 부분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같이 살펴볼 보아스라는 인물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합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맨 첫 성을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죠. 천하디 천한 신분의 그 라합이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의 어머니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의 어머니로 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종 일관 여자들 중심의 가정이야기, 가정사가 계속되고 있던 이 룻기에서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남성 중심의 여성들의 내용들은 여성들의 이름은 다 배제가 된 채 남자 중심의 다윗 집안 족보가 난데없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매듭지어지는 이 끝에서 이런 계부가 등장하는 것은 전체적인 외형적 구조상 문맥의 그 어떤 형식적인 통일성을 확실히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글이나 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룻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족보는 룻기가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신자들과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남다른 관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족보야말로 룻기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와 그 내용을 놓친다면 그리고 이 본문에서 룻기 전체 본문에서 이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 제거가 된다면 사실은 룻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족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과 특별한 성취가 일어나게 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이고도 역사적인 그 전환점, 이름하여 구속사적인 그 분기점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함으로써 성경 전체에서 진전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의 그 손길들을 잘 분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학적인 안목을 허락해 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약술된 간단한 이 다윗 왕의 족보 속에서도 그런 중대한 역할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룰기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좀 계략적으로 일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룰기는 서두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었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의 후손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인 세대주인 그 집안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전에 이주해 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당시에 닥쳤던 극심한 기근과 흉년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굉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매우 탁월한 신앙 고백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의 행적은 그의 이름 답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을 때는 그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는 이제 아내인 나오미와 더불어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가긴 했는데 얼마 후에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남편을 이방 땅에서 먼저 떠나보낸 나오미는 매우 당황하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고단한 인생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현지에서 현지인들 즉 이방 여인들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사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영원히 들어올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인지 나오미는 큰아들인 말론을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기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오르밧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그 혼인을 맺게 합니다. 하지만 본래 병약했던 이 두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둘 다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말론 또는 기론이라는 이름이 갖는 히브리 원어는 이들의 그 이른 죽음을 그 요절을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말론이라는 이 이름은 병들다 또는 쇠약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병들다 약하다 그 다음에 기론이라는 이 이름은 소멸해 간다 쇠약해진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불길한 이름을 두 아들에게 다 붙여주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 이제 정돈해가면서 룻기의 저자가 아마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삶과 신앙에 그리고 그 집안의 운명을 기본적인 그 참 착잡한 운명을 담아내기 위해서 가명으로 또는 별명으로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처럼 졸지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또 동일한 처지에 놓인 두 며느리, 과부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고대 사회 형편으로서는 여인들만 남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해진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 세 여인들은 각자의 살길을 위해서 나름대로 비상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먼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행히 때를 맞춰서 기근과 흉년이 멈추어 고향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인근의 경제적인 형편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소망도 그 어떤 생계 대책이나 삶의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각자 알아서 너희들의 길을 가라. 특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희들의 남은 인생을 사는데 훨씬 득이 되겠다라고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그 애틋했던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가정이 많다면 세상은 참 좀 더 조용할 텐데 참 쉽지 않은 이 관계가 이 루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계속 설득을 합니다. 도저히 나를 따라와서는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삶을 지탱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간곡하게 권면하고 요청함으로써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친정으로 눈물을 머금은 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거듭된 간청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고결한 참 이방여인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치고는 기대하기 힘든 매우 탁월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토로하면서 룻은 죽기까지 이제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너무도 결연한 그리고 단호한 이 며느리의 뜻을 확인한 나오미는 할 수 없이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함께 유다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정작 유다 땅에 돌아와서는 참 이 며느리 아니었으면 이 나오미가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헌신적인 섬김과 돌봄 속에서 참 고단한 하루하루의 생계를 겨우겨우 꾸려 나가게 됩니다. 이방여인 룻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습니다만 그들 처지와 비슷한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별다른 기술도 없는 특히 고대 사회에 참 남존 여비가 너무도 강한 그 가부장적인 사회 체계 안에서 여인 홀로 또 홀어머니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열악한 가장 처절한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전혀 없었습니다. 뭐 별다른 기술도 없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 바에 따라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참 천해 보이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수밭에 나가서 수확하는 일이었죠. 그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의 올곧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한 이방 여인의 삶과 그 신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한 질시와 경멸을 보냈을 주위 이웃들이 그녀의 너무도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적인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참 그녀를 좋게 평가를 하게 되고 그의 고결한 그리고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확인함으로써 큰 호응과 칭찬을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일상적인 우연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룻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그 위대한 역사라는 것은 때로 우리는 뭐 크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만한 어떤 화려하고도 웅장한 그런 일들로 참 기대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천하고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천한 가장 무격한 사람들만이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큰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룻이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된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신실하고도 경건한 삶과 신앙을 겸비했던 지역 유지였고 상당한 경제적 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참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좋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요. 참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앞에 세우던 큰 기둥이 두 개 있는데 그 상징적인 기둥의 하나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뜻인데,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는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동정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처음에 보아스가 그러한 그 혜택을 베풀었던 것은 그도 이 룻의 아주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적인 삶 그리고 고귀한 신앙을 잘 익히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도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계대결혼, 즉 죽은 자기의 형제나 친족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그 죽은 자의 부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기는 결혼한 그 남자의 그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 죽은 자 대신해서 지금 그 결혼을 한 그 죽은 자의 아들로 자식으로 입적이 되는 그런 풍습으로서의 그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수혼이라고 하죠. 형사 취수 수혼.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는 이제 또는 뭐 제수 씨와 결혼하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런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은 형제와 친족의 후손으로 입적이 됨으로써 그 집안의 가업이 유지가 되고 그 가산이 이제 참 그 본래 그 조상들의 이름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착된 것은 죽은 형제나 친족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 그 집에 허락하신 기업을 존속시킴으로써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매우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가 결혼한 경우는 이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래 의미에서의 계대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계대결혼은 사실 친형제 사이에서만 하도록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그 친형제가 아닌 근친으로 있는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이제 대신 결혼해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대결혼의 범위와 책임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에게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확대되어서 적용된 것은 앞에서 암시해 드린 대로 이미 열두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의 구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땅 안에서의 기업 분배의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좀 더 좋은 뜻에서의 관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보아스는 룻과 이제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룻에 대한 뭐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책임, 어떤 율법을 넘어선 율법의 계명을 더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책임과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의 그 가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에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이제 그 유지하게 되는 그 가문에 입적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처럼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과 낳은 아들을 이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의 그 후손으로 입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타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엘리멜렉 집안의 그 토지를 되사서 그 집안에 그 본래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로 다시 되돌려놓는, 우리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남의 어떤 집안의 가문과 재산이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척인 내가 다 그걸 삶으로 또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업무를 자의 책임이다. 이제 구약에서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됩니다만 이 기업무를 자의 책임은 매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친형제간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기업무를 자의 책임은 친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친족에 이르기까지 그 의무가 계속 확대되는 율법의 규정에서도 친척들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계명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을 읽어보시면 보아스보다 먼저 그 기업무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많다 싶어서 이제 뒤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룻이 자기 고향 땅에서 그저 다른 남자 자기 고향의 남자와 결혼해서 좀 더 안락한 편안한 가정을 일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새로 알았다는 그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대책 없는 아무런 인생의 보장이 없는 그런 전혀 막막한 상황으로 모든 것을 각오하고 들어왔듯이 이 보아스 또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의 인생의 제약 조건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기 희생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그 역할들을 참 필요 이상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과의 계대 결혼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무를 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수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룻이 보여준 룻과 만나기 전에 이미 룻이 보여주고 소문을 냈던 그의 아름다운 실천적인 신앙과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룻의 참 특이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남다르게 더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서두에서 말씀드린 자기 어머니 라합의 행적과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보아스를 낳기까지 그 많은 그 질시와 따가운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한 자식인 자신에게까지 유전해 주신 그 어머니의 참 놀라운 행적을 보면서 룻의 인생과 신앙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 보아스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면에서의 애정과 참 존경과 그런 룻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룻이 일신상의 행복이나 평안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일관되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고 여전히 지금도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백성으로 참여한 이후에 그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이해 타산과 상관없이 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적인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자신을 양육했던 그 모습을 되짚어보면서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깊은 신앙적 동정을 신앙적 그런 감정을 일시된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룻과 이 보아스의 신앙과 삶 속에서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어떤 영적 동질성이 발견이 됩니다. 즉 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탁월한 영성들이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참 아름답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영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영성에 관한 많은 책자, 프로그램들이 지금 참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영성에 대한 중요한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참된 영성, 좋은 영성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영성은 신앙의 됨됨이와 관련된 성품에 관한 일, 즉 신앙 인격과 관한 인격에 관한 일이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을, 얼마나 능력 있는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로서는 진정한 영성의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 가장 확실한 요소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들로 인정될 만한 이 룻과 보아스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 부자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가장 무기력한 삶의 상황에 내몰렸던 룻은 그 룻대로 자신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한다는 유일한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그들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삶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과 은혜로운 섭리적 개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룻과 보아스는 많은 축복을 이웃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이 룻기 4장 후반절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 오벳인데 이 오벳은 오늘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족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계대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가 결혼한 목적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 오벳은 족보상 엘리멜렉과 말론의 호적이 입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 족보를 일부 인용한 이 족보 속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사실은 살몬 뒤에 말론이 들어가야 맞을 것입니다. 아니면 엘리멜렉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 계보가 엘리멜렉과 말론의 후계로 쭉 이어져야 마땅한데 돌연 족보는 보아스의 계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족보와 그 족보의 이면에 깔려있는 하늘의 족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계보와 이어지고 있는 계보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확인할 수 있는 계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이 집안의 실제적인 족보에는 이 오벳이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학적인 그 한번 연구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인 현실적인 기록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 경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를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분답게 대우해드리는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거대한 구속 경륜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인정하며 그분께서 주신 언약을, 그분의 말씀을 그 어떤 열악한 조건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신뢰하고 붙잡는 가운데에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말씀일지라도 힘을 다해 지켜 순종하는, 그래서 치열한 믿음의 분투를 쉬지 않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접하고 그분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유지하는 그런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 충만한 다스림을 담아내시고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모두가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의 평범한 일로 그 일들을 구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룻기 전체에서 단 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의 핵심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룻기의 결론인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다윗 왕가의 엄청난 양으로,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다윗 왕가에 허락된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름 아닌 룻이라는 또한 보아스라는 가장 평범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저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던 충성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아주 강한 톤으로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의 이 계보의 완성이신 성취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세상을 향해 정말 폭포수처럼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이 은혜의 물줄기를 감당하는 자들이 누군가 할 때에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몸된 지체들로서 이 땅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그 은혜의 헤세드를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들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통로들로 우리를 불러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제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이 천국의 생수의 폭포가 다름 아닌 이 시대의 루시오, 이 시대의 보아스인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막힘없이 이 세상을 향해 뿜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더없이 귀하고 복된 사명, 이 거룩한 책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형편과 삶의 조건과 상황에 불과하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대하며 충성과 새로운 믿음과 순종을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로, 은혜의 사랑의 그 헤세드의 통로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룻과 보아스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이 거룩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며 그 사명에 합당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삶과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계속하리라, 새롭게 시작하리라 다짐하면서 남은 저들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통치의 손길이 이 시대의 롯과 보아스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의 거룩한 사명과 그 아름다운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남은 인생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